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287장입니다. 28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새벽 우리 역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9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영애 권사님 그 중환자실 입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알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알려드리는데 이제 그 화요일날 그 전도도 하셨고 수요일날 새벽기도까지 나오셨는데 어제 이제 중환자실 입원하셨다 그런 얘기 들어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걸로 압니다. 이제 책기가 있어갖고 이제 동네 내과병원을 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제 가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 그 권사님이 원래 다니시던 그 봉생병원 안락 말고 자촌동 그쪽 병생분을 갔어요. 근데 이제 맥박이 안 잡혀서 그 병원에서 바로 중환자실 입원이 됐고 현재 상황은 의사 진단하기로 그 아마도 심장 쪽에 이상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안 나왔고 정확한 그 병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렇게 나온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그 사위분하고 이제 통화가 돼갖고 그래서 현재 의식은 있고요, 의식은 갖고 계시고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통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차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애굽왕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강과 운하를 만든 그런 존재다. 나는 전능한 존재다. 인간이 아닌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왕 바로는 아가미의 갈고리가 꿰져서 끌어냄을 당할 큰 악어에 불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물인 애굽왕을 구원자로 자기들 구원해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가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29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대 지팡이에 몸을 기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버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갈대 지팡이에 사람이 몸을 기대면 갈대도 부러지고 무엇보다 사람의 그 갈대에 기댄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과 비슷한 덩치를 갖고 있는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편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즉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애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한 것인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애굽 왕 바로를 찾고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정작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도움을,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다 이렇게 큰소리치던 애굽 왕 바로는 바벨론에 공격당하는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도 돕지를 않았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이 애굽 나라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것도 큰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애굽은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본문 8절,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지금 읽은 본문 8절 보니까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나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애굽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시겠다. 애굽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과 짐승을 끊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8절에 나온 칼이라는 것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 최전성기의 국력을 자랑하던 시기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서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과 전쟁을 벌였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보면 8절에 나온 칼, 바벨론과의 전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나온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이란 표현에서 끊다는 말은 오늘 그대로 번역하면 깨끗이 청소하다 혹은 하얗고 투명하게 만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애굽 나라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애굽 나라의 영토를 깨끗이 청소한 것처럼 만들어 보신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 어떤 생명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얗고 투명한 상태로 보일 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애굽을 파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러한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9절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윗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예, 단순히 전쟁이 나서 애굽이 곤경에 빠진다. 애굽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사막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데 한 가지 이 11절에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도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기간은 보면 그대로 보자면 애굽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볼 애굽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기간인데요. 학자들은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형벌과 회개를 위해 정하신 실질적인 기간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BC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40년 동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애굽이 크게 퇴락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0년이란 기간이 바로 그 시기를 예언한 실질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에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후퇴한 그 기간을 가리킨다. 그리고 상징적인 기간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애굽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애굽 나라가 황폐해진 그 시기를 보내면서 애굽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영적인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첫 번째 심판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두 번째 심판은 애굽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예,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를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그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애굽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표현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애굽의 영토가 말할 수 없이 황폐해지자 애굽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고향을 떠나서 주변의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일부이긴 하지만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만큼 그만큼 아주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끌려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애굽의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라는 이 표현은 방금 설명한 이 두 가지 애굽 백성들이 도저히 황폐한 애굽 땅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 흩어지는 것 그것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되는 것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두 번째 심판 애굽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뿔뿔이 애굽 땅 자기가 살던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과 애굽 나라의 전쟁이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국력이 우월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패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뭐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애굽보다 더 강했다. 그래서 승리했고 그리고 애굽은 바벨론보다 그 당시에 국력이 떨어졌다. 힘이 약했다. 그래서 애굽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서 그와 같은 승리와 패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통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 여전히 수천 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늘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